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그렇다면 네. 선생님께서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 따위는 없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나는 네. 두 번째 삶으로 사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 야, 이게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매일 봐왔던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난 그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선생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네. 하여튼 중심 없어.
아니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고전읽기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은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입장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시대예요. Kissing You.
우리의 삶, 조용히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불운한 일도 생깁니다. 또 슬픔이 생기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를 하나로 합축시키면 인생, 인생 안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위하여 네.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마지막에 레치암, 삶을 위하여라는 말로 끝을 맺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항상 외치는 소리죠.
아주 아주 예. 아주 꼬마 손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근데 의사인 손녀, 그러니까 작가인 레이첼 레맨, 또 랍비였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의사는 사실 과학적인 거고, 영혼의 신비를 탐구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이게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레이첼 레맨도 의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상당한 갈등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의대에서 있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고통 앞에서 냉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네가 냉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환자들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자꾸 이제 불어넣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의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냉정해지기를 바라게 되는데 레이첼 레맨도 그런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다 견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심어둔 이 인간에 대한 씨앗들이 네, 네. 이제 하나씩 커져가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건 아마 의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마 우리의 몸일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신이 만들어준 걸 네. 거야 하는 이런 믿음들을 갖게 되면서 이 둘을 같이 절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이 속에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레이첼 레맨도 이 과정, 그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꼭지 글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근데 이 책 속 안에는 레이첼 레맨과 그러니까 손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 있는데 레이첼 레맨이 의사로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죠.
많이 들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20년 이상 암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의사로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지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빛들을 그 끊이지 않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경탄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할아버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영혼도 성숙해 예. 가는 거를 예. 느끼게 됩니다.
아, 선생님 저 걱정 생겼어요.
왜?
어떡해요?
왜? 왜?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집에서 두 번 읽었는데요.
울었군.
제가
울었군, 울었군.
지금도 네. 또 막 가슴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 희구 씨의 눈물로 눈물 방송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진정시키고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주관식이에요.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는요, 자선을 베푸는 방식에 따라서 8가지의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순수하게 남에게 베푸는 차원은 어떤 걸까요? 책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책대로 그대로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고요.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늘 주관식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는 자선을 베푸는 방식이 8가지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순수하게 남에게 베푸는 차원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책 내용 그대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자선은 이것이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기다려볼게요.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 드립니다. 자, 랍비였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란 손녀가 자라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손녀는 어떤 의사가 되어 있을지 첫 번째 만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 가을학기가 되면 의과 대학생들은 교수 의사들의 지도 감독하에 직접 환자를 만나게 된다. 나의 첫 환자는 심장질환이 있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초보 의사에게는 안성맞춤인 환자였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이른바 제3의 심장 박동 소리라고 불리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분명히 심장 질환이 있다는 증후였다. 나는 책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할머니는 왼쪽 심장이 비대해져 일어난 동맥경화 증상을 지녔다. 나도 지도하던 의사와 함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처방 계획을 세웠다. 배뇨를 촉진하는 이뇨제와 강심제로 사용하는 디곡신을 처방하기로 했다. 의사로서 첫 번째 처방을 내리며 짜릿한 전율을 맛보았다. 처방을 내린 지 3주가 지나자 환자는 갑자기 뛰던 심장 박동 소리가 현저하게 줄었고 발목에 붓기도 가라앉았다. 숨이 차 힘들어 보이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난 무척 흥분이 됐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무덤덤해 보였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성탄절 전에 그 환자를 퇴원시켰다. 디곡신을 계속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첫 처방을 써주면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다. 3월 초였다. 환자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이름이 세 번째에 올라와 있었다. 앞에 두 환자를 보면서도 그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초조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할머니에게 다시 심장질환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째서 할머니가 이토록 빨리 재진을 신청했을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다. 놀란 내 표정을 보고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진찰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단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손가방에서 마분지로 싼 것을 꺼내 건네주었다. 마분지를 펴자 네 송이의 작은 보라색 꽃이 나왔다. 무엇인지 몰라서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가 말했다. 포도처럼 송이를 이루어 꽃을 피우는 무스칼이라는 식물이에요. 할머니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정원에 무스카리를 심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무스카리에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났다. 추운 겨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스카리 꽃은 아름답게 피어 할머니와 남편에게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심장질환이 악화되자 할머니는 더는 겨울을 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다음에 봄에 피어날 정원의 무스카리와 다른 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것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했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약을 먹고 회복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그 당시 너무나 젊었다. 할머니는 거의 60년이나 어린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진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양리학 서적에 디곡신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84세나 되는 고령의 심장병 환자에게도 약이 반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책에는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만 생명에 대한 열망이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0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그 할머니와 같은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셨다. 어머니는 외향적인 성격이셔서 담당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 젊은 의사 양반, 당신 생명이 당신에게 소중한 것처럼 내 생명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구려. 아, 참 첫 번째 환자도 아름다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거짓말.
정말 거짓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질긴데.
아마 네. 이제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해도 우리 생명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러시는 그럴까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 아프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게도 줄어들고 주위 사람들도 자기 말을 경청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존재감의 상실이 일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생명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꽃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무스카리.
네, 무스카리. 이제 무스카리는 저도 못 봤는데.
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꽃이 어떠지? 예뻐지고 꽃이 언제쯤 네. 피는지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그 꽃 하나가 피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자연과 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꽃이 좋아지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하는데.
어머 어떻게 선생님 전 벌써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도
네.
해요. 그러나
네.
아마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서 분리되어서 뭐
네.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지만
네.
우리가 곧 자연이고
네.
우리가 곧 우주고
네.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맥박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꽃, 자연, 얘가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움트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자연이 왜 좋아지나. 아, 내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가야 돼서 그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요새가 이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겨울에 봄눈들이 다 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 속에 점점점 이제 봄에 피어날 때만 기다리고 그 안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꽃봉오리들이.
네. 예. 아, 좋습니다. 좋은 얘기로 첫 번째 시작해봤고요. 자, 손녀 레이첼 레맨이 생명과 인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거는 물론 할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남에게 주는 방법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유대교법의 해석인 미슈나 토라에서 위대한 랍비인 메모니데스는 자비나 남에게 베푸는 자선에는 여덟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을 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탈무드를 연구하는 정통 유대교의 랍비였다. 그때 난 불과 5살배기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경전의 내용이 어려우면 외할아버지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근본적인 지혜의 내용이었다. 여덟 번째 차원은 추위에 떨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키지 않더라도 코트를 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후에 코트를 주고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똑같이 하지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코트를 사서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코트를 사주고 남이 모르게 해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주되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 산 코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코트를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고 그 코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순수하게 남에게 베푸는 차원은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코트를 주지만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고 그 코트를 받은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자선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한 송이의 꽃이 저절로 향기를 뿜어내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당시의 어린 내겐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말했다.
할아버지, 전 항상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내 시메레야, 여덟 번째 차원의 사람처럼 추위에 떨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코트를 사주고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감사의 인사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보다 세상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더 적을까?
난 한참 동안 생각했다. 외할아버지의 질문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 더 적어지는 게 맞죠?
그래, 그렇단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을 베푸는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단다.
남에게 선을 행하지만 상대의 자존심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바르게 주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비록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낫다. 삶을 축복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도 축복하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 차원은 조금 생색내면서 하는 자선이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훨씬 예. 낫죠. 그러니까 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네.
누가 알아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비록 여덟 번째 차원으로 아주 그 유치한 단계지만
네.
그러나 그래도 예.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선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선의 여덟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예.
아까 시구 씨가 세 번째 단계를 읽었는데 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 단계쯤 되면 우리는 예. 자, 내가 어디에 자선을 했으니까 자선한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세금 면제 받고.
면제를 받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여덟 번째 예. 이제 자선의 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오면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전까지의 단계는 나는 나대로 내 코트를 추운 겨울에 입고
네.
그저 예. 내가 돈을 좀 내서 예. 다른 새 코트를 하나 사준다.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의 자선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보면 여유가 있을 때 자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네. 진짜 이제 차원이 다른 자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좀 춥고 고달프고 줄 게 없어도 내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베푸는 쉽죠? 거죠.
가난한 예. 사람의 자선일 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함 속으로 네. 이렇게 도약해 들어가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참 대단한 단계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렇죠. 상상만 해도 말만 해도 뿌듯해지는데 그걸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을 땐 더하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Don McLean입니다. And I Love You So.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해 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실 레이첼 레맨 7살 때 돌아가셨나요?
일찍 돌아가셨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레이첼 레맨이 그 기억을 다 하고 있네요.
네, 다 하고 있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3살까지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예.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
그건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깔린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제 남아있게 될 텐데 살면서 느닷없는 경우에 이 무의식 속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이렇게 터져나오는 거는 이때의 체험들이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3살 될 때까지는 말을 표현을 잘 못할 텐데 네. 이때까지의 경험이
예.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행복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때 인성 교육이 꽉 차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아낌없이 사랑하고 예. 안정적으로 키우고 평화에 대한 것들을 갖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살 이후는 애들이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시지만 아주 어린 이 4살부터 7살 사이에 할아버지와의 대화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아주 너무 아름다운 대화들이에요.
네. 네.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레이첼 레맨이 어머니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는 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가정 간호사였지만 공공기관에 일하러 가시기도 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하셨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의 어머니를 만나기 힘들었다. 난 어머니가 뉴욕 슬럼가에 있는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할 때 나를 데리고 다니셨던 일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내게 왕진 가방을 들게 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니신 것은 단순히 왕진 가방을 드는 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으리라. 외할머니는 라비의 아내였다. 그분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프면 일일이 방문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러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자주 외할머니와 함께 가서 일을 도와드렸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 시중을 들고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집안 청소를 해주었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왔다. 이런 시간들이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섯 형제 중 하나였고 외할머니는 언제나 바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함께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한 시간이 특권을 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랑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을 돕는 봉사는 러시아에서 살던 어머니의 가족들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다. 그러나 처음 이민을 온 1940년대나 그 이후에도 뉴욕은 그렇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장난감이나 벙어리 장갑 등 어떤 때는 신발까지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곤 했다. 소꿉놀이에서 다른 아이가 내 양동이나 삽을 갖고 싶어 하면 나는 선뜻 내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으면 얼른 내 것을 벗어주었다.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내가 좀 어리석거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주 크레용이 반이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없는 상태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쪽지를 적어보냈다. 내가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으셨다. 다만 내 물건 중 필요한 것을 다시 채워주시곤 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른 아이들에게 내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봉사란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힘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여 용기를 지녀라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관한 혁명적인 책이다. 저자 드레이커스는 시장 바구니를 식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어머니에 대해 들려준다. 달걀을 담기 위해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놓고 시장 본 물건들을 정리한다. 찬장에 물건을 정리하고 돌아서서 보니 세 살 난 아이가 달걀 한 개를 꺼내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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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것은 너처럼 어린 아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부엌에 와서 달걀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는다. 이런 어머니는 14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 직접 달걀을 옮겨 담을 것이다. 아마 딸의 방도 여전히 청소해 줄 것이다. 세 살 난 아이가 달걀을 옮겨 담으면 당연히 깨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를 돕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게 아주 새로운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그런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이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달걀을 깨뜨리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라면은 기꺼이 깨진 달걀을 닦아내고 다시 아이에게 달걀을 옮기게 할 것이다. 다른 아이에게 준 벙어리 장갑이나 크레용을 다시 사주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레이첼 레멘의 어머니도 참 괜찮았던 여성이었네요.
그냥 나온 딸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요. 예. 이제 시구 씨도 만약에 예.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크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아마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진 않았어요, 선생님. 저 아직 시집 안 갔어요. 왜 저를 보내세요? 네. 시집을 그냥 보내시네. 네.
가지고 이제 네. 언젠가 키우게 될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옆에서 조카들이나
보죠. 네네. 네.
이렇게 가져갔던 거를 다 이렇게 털털 털려가지고 오듯이 오게 되면 아마 속상하겠지. 근데 이제 듣고 보면 자기가 누구에게 뺏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예.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 예. 좋다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이쁠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만약에 내 아기가 있다 지금 이렇게 레이첼처럼 이렇게 하고 왔다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줬니?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응?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준 거라면 저도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괜찮은 엄마가 될 텐데.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오늘 주관식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는 자선을 베푸는 방식이 8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8가지 중에 가장 순수하게 남에게 베푸는 차원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 낭독해 준 부분에서 이미 나왔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정답을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 라도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선은 이것이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할아버지의 기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낭독이 하나 남아있네요. 레이첼 레멘이 레지던트 때 인미라는 어린 소녀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난 인미를 세심하게 진찰했다. 심장 박동 소리는 정상적인 심장과는 다른 아주 약한 소리를 냈다.
아이가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이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면서 보니 분홍색 속옷에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 이게 뭐죠? 아이의 부모는 머뭇거리면서 설명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로마 성지 순례를 가서 메달을 샀다. 그리고 그곳 사제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프랑스 루르드 성지에 있는 치유의 물에 담갔다 가져온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했다. 아이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선물이 아이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의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인민은 수술 전 이틀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그 사이 몇 번 더 인민을 보았다. 아이의 속옷에 꽂아두었던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환자복에 달려 있었다. 그 메달은 아이의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심장 수술의 한 팀인 동료 레지던트에게 입원 기록지를 넘겨주면서 그 메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참, 각자 자기가 믿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 난 차라리 엑스 선생님 신봉하고 싶어.
엑스 선생님은 수술을 집도할 심장 수술의 권위자였다.
엑스 선생님에게 루르드 성모의 기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환자복에 달려있던 물건은 수술실이나 회복실에서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내가 그 메달을 떼어 보관할 생각으로 메모를 해두었다. 그러나 아침에 갑자기 응급실로 불려가서 정신없이 한나절을 보냈다. 급히 인미에게 갔을 때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후였다. 수술은 거의 12시간이나 걸렸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당시 비교적 신기술인 바이패스 심폐기기가 몇 분이나 제 기능을 하지 않았고 출혈이 심했다. 인민은 의식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켜고 있었다. 수술 다음 날 인미의 엄마가 날 찾아왔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메달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수술팀의 일원이었던 레지던트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엑스 선생님에게 좀 알아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다시 숙소로 돌아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내내 잃어버린 메달과 그 메달에 대해 아이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종이를 꺼내 엑스 선생님에게 메달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메달이 아이의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썼다. 그리고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엑스 선생님의 진료실에 붙여놓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동료 레지던트도 메달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엑스 선생님이라고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걱정이었다. 다음 날은 휴무였다. 지쳐서 떨어져 하루 종일 잤다. 저녁에 교대 근무를 하러 병원으로 가서 낮 근무자인 레지던트에게 인미에 대해 물었더니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에 인미가 있는 중환자실로 갔다. 인미의 부모는 그때까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인미를 보러 갔다. 인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인미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댔다. 그때 환자복에 성 크리스토퍼 메달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메달을 달아주었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 찾았어요. 인미의 엄마는 X선생님이 그날 오후 메달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나는 메달을 찾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미의 아빠가 미소 띈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안심이에요.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동료 레지던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바로 전날 X선생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12명이나 되는 제자 의사들과 병실을 돌며 회진을 했다. 보통은 중환자실을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그날은 X선생이 제자들을 지하에 있는 세탁실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인미의 메달이 달려있는 가운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무려 반 시간 동안 세탁물을 하나씩 점검한 후에 드디어 그 메달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탁실 사람들이 무척 놀랬겠다. X선생님이 의사들에게 어째서 그 메달을 꼭 찾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어?
그럼 말씀하셨지.
세탁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하의 세탁실에서 X선생은 젊은 외과 의사들에게 환자의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읽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감동적이죠. 네. 이 X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의신 아스클레피우스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여서 이 부분야의 권위자이면서
그렇죠.
이 레지던트의 한 사람이었던 이 주인공 네, 메모를 받아서 그래서 이 의사들과 함께 이 수술실의 가운을 이렇게 찾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주 감동적이죠.
아, 혼났네요. 읽는 동안에. 이게 사실 이런 권위 있는 닥터일수록 좀 냉정함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그렇죠. 위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미 참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의사가 된 레이첼 레멘의 네 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찡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예, 운철 씨는 어땠어요?
네. 아, 전 동료 레지던트를 하느라 못되게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아니, 냉정하게 하느라고. 예.
냉정을 찾아야 돼서.
네.
자, 여러분들 마음은 고요해지지만요. 여운은 오래가는 책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내일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르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문예출판사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주관식이었어요.
여기는, 네, 뭐 정답이라고 할 건 없고
네.
이 책에 나온 할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자선을 베푸는 최고의 차원은 가까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만
네.
누가 줬는지 모르게 주고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자선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선은 내가 남는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도 모자랄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나누겠다는 생각. 이게 이제 자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입문인 것 같아요.
네.
아우, 네. 여기 책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쓰다듬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시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